예,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34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성찬식에 있어서 우리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듯 첫 번째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고요. 근데 이 구절을 가만 보고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가 성찬을 주님 앞에서 나누고 있는 모습 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마지막 유월절 밤이었죠.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과 나누시는 마지막 친교였습니다. 이 만찬이 끝나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후에 검과 몽치를 들고 나온 무리들에 의해 잡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시며 곤욕과 신문을 받으실 것입니다. 왜? 자기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나 불리우는 골고다 언덕에 이르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이미 다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심도 없이 죄인들에 의해 억지로 끌려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 고난으로 가시기 위해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하여 자신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요 이날의 사건 같아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전에 이 유월절을 통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죽으실 날이 올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마지막으로 함께 만찬을 지시며 제자들과 그 친교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만찬을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용어로 표현을 하세요.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The Lord's Supper, 주의 만찬이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는 이 만찬을 헬라어 원어로 코이노니아, 친교라는 단어로 쓰세요. 그리고 이 친교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커뮤니언이라고도 부르지만 참여라는 뜻이 있어요. Participation. 이 단어로 부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까지 가장 원하셨던 것,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친교를 나누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완전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친교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신 구원의 현실도 친교입니다. 천국도 영원토록 주님과 사랑의 친교를 나누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교회도 친교입니다. 이 친교가 아니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교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 친교의 현실을 가장 뚜렷이 증거하신 곳이 바로 이 주일, 그리고 예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될 성찬입니다. 예배와 성찬을 떠나 살아가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친교가 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함께 이 성만찬의 친교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자들을 사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마지막 예수님이 나누시는 만찬의 친교에 물론 당시에는 육체적으로 제자들이 참여되어 있지만 그들을 대표로 하여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예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된 사건이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 제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와의 친교를 예수님이 원하시고 또 원하셨다. 이를 위해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에서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6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 십자가로 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이 만찬을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고, 이러한 유월절 만찬의 친교가 천국의 현실로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유월절, 예수님이 드시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유월절 만찬이 구원 역사 속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될 것이라는 뜻으로 볼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천국의 현실로 성취될 때까지는 다시 유월절 만찬을 드시지 아니하시겠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친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유월절 절기가 예표와 그림자로 가리키는 현실이 필요 없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유월절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온전히 친교를 누리게 될 날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실 것이고 그때까지 간절히 기다리시겠다. 바로 그 현실이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고 우리에게는 성찬의 현실로 주어지고 또한 예수님 재림의 날에는 완전한 영광의 현실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올 때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지, 함께 친교 나누기를 얼마나 원하시고 원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이 성찬상에서 그리고 예배에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의 현실 그리고 천국의 현실도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치시기까지 끝까지의 사랑으로 함께 거하며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 천국을 지으셨고 죽기까지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참여된 성만찬의 자리는 바로 이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 예배와 성찬의 자리도 바로 이러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친교를 나누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교제, 우리도 원하고 원하여 함께 참여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교의 또 다른 의미가 참여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우리가 참여되어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하나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예수님과 나누는 이 친교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 우리가 이 예배를 지켜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성찬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기독교는 교제이기 때문에, 교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성만찬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죽으시기 전까지 그토록 함께 친교 나누기를 원하셨던 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뭘 좀 발견하실 수 있지 않나요? 구약의 유월절 만찬하고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돌아보면 그 유월절의 규례를 보면은요,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먹게 하셨나요? 유월절 만찬의 규례는 첫 유월절로 돌아가 보면 첫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의 각 집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 집에 담을 넘어오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게 하셨어요. 가족들의 규례였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후에는 유대인의 각 가정에서 유월절 만찬을 먹게 하셨는데,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 규례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며, 너희 자녀들이 이 유월절이 무엇인가 묻거든 이렇게 알려주라고, 가르쳐주라고, 복음을 알려주라고 하시며 유월절 만찬을 각 집에서 먹게 하셨어요. 즉, 가정의 규례, 가족들이 참여하는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 이것이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면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셨다고 하시나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가족들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실 천국 백성들이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가족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육체적인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피로 구원하신 천국 가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친교의 현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는 구원하신 성도들을 불러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천국 가족의 친교를 나누게 하시는데, 예전에는 유월절의 의미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알려주었지만, 이제는 마지막 만찬에는 누가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규례의 의미, 복음의 의미,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알려주시며 우리와 친교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의 유월절은 모세를 통해 주신 규례였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단지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받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지만, 이제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 오셨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자기의 살과 피로 이루신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되었던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자녀들로 부르신 이 복음의 현실을 성찬의 규례로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천국의 왕으로 자기 상으로 부르시는 자들이잖아요. 지극히 존귀하시고 높으시고 거룩하신 주님이 자기 가족으로 불러 천국의 친교를 나눠주시는 이 제자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토록 원하고 원하시기까지 친교를 나누어 주실 만한 그런 자들이었나요? 아니, 그 왕의 교제상으로 부르실 만한 그런 자들이었냐고요. 무엇보다 그들은 무식한 어부들이었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였고, 세상에서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내세울것없는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제자들의 모습을 너무 자세히 보여주고 계세요. 24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그 자리에서도 뭘 가지고 다투고 있었죠? 22장 24절에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참여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 주님으로서 이 성찬을 베푸는 그 자리에 제자들은 섬김을 받기 위한 마음으로 누가 더 크냐 다투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했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함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귀를 막아버린 거죠.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전혀 듣지를 않았어요. 스스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로 간 거죠. 다 믿는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었죠? 다 믿는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시면 모세 때나 다윗 왕 때 같이 옛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굶주림에서 해방될 때가 왔다고 믿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자기들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섬김을 받을 것인가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 가시는 길을 십자가 고난의 길을 막으려고 하였다가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심한 꾸지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제자들 중 하나는 원래부터 예수님의 양이 아닌 멸망의 자식으로 곧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버릴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더 나은 자들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자들이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다 도망칠 거예요. 34절에 베드로는 결국 새벽닭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토록 간절히 한상에 둘러앉아 친교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제자들은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 대해 잘 알고 계셨어요. 몰라서 교제를 나누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오해하고 그들은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이 교제를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배반할 것도 버릴 것도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니, 이러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죽음까지 자신을 몰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런 자들과 함께 한상에서 먹고 마시며 친교 나누기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왜? 결국 그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 가족들로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참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천국 친교에 참여된 이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신실하지 못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와 친교 나누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셔서 오늘도 성찬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찬은 자격이 있는 자들이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나는 자격이 있지 하고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죄인들을 부르세요. 그런데 어떤 죄인들? 이제 보겠지만 회개하는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칠 것이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살과 피, 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 끝까지의 사랑을 이 성찬의 친교를 통해 먼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와 교제를 나누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불러 친교를 나누시듯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같은 사랑으로 품고 성찬의 교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너무나 친교할 만한 자들이라서 친교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러하듯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이 한 가족으로 피로 맺어주셨기 때문에 함께 친교 나누는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 같아서 가족인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나 좋겠죠. 천국 갈 때까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피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가족인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친교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만찬을 마치면 십자가 고난으로 가실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사랑하사 친교를 나누고 계셨지만 곧 겪으실 십자가 고난으로 인해 마음이 심히 민망하셨다고 하십니다. In trouble. 심히 괴롭고 슬프고 큰 고통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의 2호는 42절에서 47절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땀이 피가 되어 땅에 떨어지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지고 받으실 심판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지옥 형벌의 큰 고통을 받으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형벌과 심판의 현실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심판의 현실, 아직도 잘 알지 못합니다. 안다면 어떻게 계속 죄를 짓고 살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치루실 그 죄, 그 죄의 싹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민망하셨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견딜 수 없고 없을 정도로 슬프고 괴로우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받으실 형벌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무한하신 사랑과 기쁨으로 자신을 바라보시며 완전히 하나 된 친교를 나누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향해 그 얼굴을 돌리시는 것. 가장 추악하고 구역질 나는 죄인을 대하시듯 그 사랑의 얼굴빛을 돌리시고 진노의 낯으로 자신을 대하시는 것. 사랑하는 아버지가 심판자가 되어 무한한 저주와 진노를 퍼부으시고 자신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 아버지와의 친교가 끊어지시는 것.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분의 부르짖음에서 알수 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죄로 삼아지시어 성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버림을 받으시는 것. 아직도 완전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죄인으로 여겨지셔서 완전히 버림을 받으시는 것. 예수님은 이제 곧 자기 백성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십자가 고난으로 나아가야 하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민망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 사랑하는 자기 제자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친교를 나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 결국 아버지에게서 끊쳐지시는 그 심판의 자리까지 기꺼이 나아가십니다.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로하는 제자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고, 오히려 내가 더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때가 이르면 다 버리고 도망치고 부인하고 배반할 자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혼자서 쓸쓸히 이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이 성찬상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것으로 나와 예수님과 마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유익을 받는 것, 내가 섬김을 받는 것, 나 중심의 마음으로 나만 돌아보며 이 성찬상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품으셨던 형제들을 섬기는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도 십자가로 가세요. 왜라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십니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 이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제자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세요. 교회도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친교는, 기독교의 친교는 섬기기 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섬길 만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섬길 만한 자들을 섬기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맺어주신 형제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섬기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로써 예수님이 곧 떠나심으로 이 땅에 남게 될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십니다. 세상에 남게 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지막으로 최고의 선물을 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뭘까요?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시며 함께 교제를 나눠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의 규례를 우리에게 제정해 주십니다. 가장 큰 선물이에요. 왜이 성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일까요? 이 보잘것없는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 할수 있을까요? 아니, 어마어마한 세상 보화라도 주셔야, 야, 큰 선물 받았구나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귀한 보화를 받은 자 한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땅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나요? 예수님이 없는 삶,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목적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며 친교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느 보화도 천국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귀한 선물을 주시고 십자가로 가시는데 결국 성찬의 규례는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살과 피로 이루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성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를 행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천국의 교제를 나누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육체적으로는 우리와 함께하지 못할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하며 교제를 나누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루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부어지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이 땅에서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나누었던 친교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친교를 누리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이제는 부활 영화에 이르신 영광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의 한 다락방이 아니라 천국에서 보좌에서 베푸시는 교제상으로 자기 백성들을 불러모아 부활의 주님과 한상에서 먹고 마시는 친교를 나누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은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천국에서 베푸시는 천국 친교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에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상에서 먹고 마시며 내 보좌에 앉아. 우리가 누리는 성찬은 이제 이 현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예수님의 상에 둘러앉아,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예수님이 죽기까지 성취하신 모든 천국의 축복들을 함께 누리며 예수님과 하나된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것. 그때가 이제 예수님 부활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기 전 우리와 그토록 나누기를 원하시고 원하셨던 현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표하고 인치는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영적으로는 다 천국에 성령님을 통해 천국에 이르러 예수님이 친히 베푸시는 천국 교제상에 둘러앉아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누리며 예수님과 하나 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성찬상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천국 교제를 나누어 주실 때 사명을 함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찬상에서 놓치는 부분입니다. 성찬상에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방금 읽었던 28절에 30절에 보시면 성찬을 베푸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 맡기겠다고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십니다. 이 교제상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 이 교회를 맡기십니다. 주님의 사역을 맡기시고 주님의 형제 자매들을 맡기시며 천국으로 승천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말이 되냐고요. 아니 예수님이 당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함께했던 제자들, 아니 그들의 마음이 뭘로 가득 차 있는지 깜빡 잊으시고 이 명령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중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멸망에 이를 자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할 자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자들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나라를 맡기시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예수님 나라로 들어와 예수님 나라를 섬기게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서도 똑똑하고 인정받는 자들을 불러 예수님 나라를 맡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자들을 부르세요? 세상에서 비천한 자들? 그뿐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떤 죄인들을 부르실까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 회개하는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보면 31절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성찬상에서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지금은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하고 하지만 회개하는 은혜를 받을 거야. 회개한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나라를 맡기시는 것을 형제를 돌아보는 삶으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을 불러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회개하는 죄인들을 부르시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처럼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을 부인했던 것 같은 삶을 살았던 자들 를 돌아보고 굳게 해주는 삶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사울을 용서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 사도 바울을 불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를 용서하시고 회개하심으로 도마도 의심 많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회개한 자들이 돌아보고 섬기는 나라예요. 서로 긍휼히 여기며. 왜? 자신도 그러한 죄인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죄를 사함받은 자가 더 많이 나를 사랑한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회개한 자들을 불러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 나라를 돌아보고 교회와 형제들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사명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나라를 너희에게 맡겼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회개하며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 교회와 형제들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고 천국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성취하신 모든 천국의 축복들을 이 교제상의 음식으로 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무식한 어부도, 손가락질 받는 세리도, 서로 높아지려고 싸웠던 제자들도,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도, 십자가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자들도, 그와 같이 허물 많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 모두를 은혜로 불러 이 친교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가족을 불러 천국의 교제를 나누어 주십니다. 겸손히 우리 죄를 회개하며 나와 예수님이 베푸시는 교제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나누게 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나누게 될 완전한 친교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즉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도 예수님과 나누는 친교를 원하고 원하셔서 더욱 예배를 지키시고 천국을 소망하시고 이 성찬상에 믿음으로 참여하시며 예수님이 주신 사명 형제들과의 친교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러 주님이 천국 보좌 앞에 마련하신 교제상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친교를 원하고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과의 친교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향해 또 주님 외에 다른 곳에 우리의 교제를 두고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친교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누는 친교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는 친교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친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고 지키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힘 넘버 228 verse 1 and 4 1절과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